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사도행전 10장 전체인데 1절부터 사도행전 1장 10장 1절부터 8절까지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예,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욥바와 가이사라 두 장소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욥바에 묵고 있는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고넬료를 찾아가 전도했습니다. 이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된 고넬료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던지 10장의 맨 마지막 절 48절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서 끝이 납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는 말씀은 얼마나 아쉬웠던지 며칠만 더 묵고 가시오 라고 간청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기록된 곳이 흔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가 처음입니다. 이런 거 다 기록하면 그야말로 이 세상이라도 두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고넬료가 이토록 감격했다는 뜻입니다. 며칠만 더 묵고 가시오 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소매를 붙들고 늘어지는 고넬료 사람들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는 잠시지만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묵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일은 당시 상황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묵기 이전에 이미 이방인의 집에 묵고 있었습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이 무두장이는 동물 가죽을 벗겨서 피혁 제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인데 유대인들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무두장인 것이 드러나게 되면 약혼을 했던 것도 파혼이 될 정도로 아주 천한 직업입니다. 이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묵었습니다. 루다에서 다비다를 살려준 지 얼마 안 된 후였던 것 같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그랬듯이 베드로 역시 시간이 되어서 이 집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는데 이 기도 시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보자기에 덮인 큰 그릇 하나가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 안에 들여다보니 여러 네 발 가진 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위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기겁을 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다 똑같이 또 내려옵니다. 이런 일이 세 번이나 이날 일어나게 되는데 두 번째부터는 우리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이런 음성까지 추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 일어났습니다. 왜 세 번이나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유대인으로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을 향한 편견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같은 환상을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무두장리의 집에 와 있다는 자체가 이미 베드로의 가슴 속에 있는 많은 편견이 사라졌다는 증거인데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려면 그보다 더 없어져야 합니다. 모퉁이 정도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왕창 무너져야 해야 합니다. 이날 주님은 하늘에서 양쪽에 모두 부지런히 일하셨습니다. 고넬료에게는 천사를 보내시고 또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고넬료 가정 한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참으로 부지런히 일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을 대상인 고넬료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어요. 다만 그 복음을 전해줄 베드로가 문제였습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편견이 깨지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날 세 번이나 꼭 같은 환상을 보여주셨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그러하지만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편견입니다. 로댕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을 만든 사람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로댕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도 많다는 것을 알고서 이 버나드 쇼라는 아주 풍자로 유명한 작가가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면서 로댕의 작품입니다. 평가를 부탁합니다. 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모든 사람들이 혹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혹평이 거의 끝날 무렵에 버나드 쇼는 좀 당황해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실수로 다른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로댕의 작품이 아니고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꼭 같은 사진인데 누구 거면 좋고 누구 거면 안 좋다는 이런 편견, 이 편견이 우리 안에도 대단히 많습니다. 유대인인 베드로 안에도 이런 편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이 편견에서 베드로가 서서히 벗어나는 모습을 순차적으로 보여줍니다.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는 자체가 편견이 많이 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 보시겠지만 고넬료가 보내온 세 사람 이방인들과 함께 이 집에 묵게 되는 모습은 편견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은 고넬료 집에 간 이후에 일어납니다. 고넬료가 세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요파까지는 한 30마일쯤 되는데 이 세 사람이 베드로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점심때쯤이었습니다. 이 가이사라에서 요파까지 오려면 하루 꼬박 걸립니다. 그러니까 점심때쯤에 도착했다는 사실은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 아마 지난밤 한밤중에 가이사라를 떠난 것 같습니다. 그 세 사람이 와서 베드로에게 사연을 다 이야기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루는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파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하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를 모셔오는 이유는 목적은 복음을 듣게 하고 그래서 예수 믿게 하는 것 내 목적이 있었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천사가 직접 하면 안 됐습니까? 천사가 직접 고넬료에게 복음을 들려주면 이 모든 복잡한 내용들이 간단하게 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 이 일을 직접 경험한 베드로가 훗날 자신이 쓴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말은 흠모한다는 뜻입니다. 흠모만 한다는 거예요. 멀리서 부러워하며 구경만 한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복음을 듣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일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만 하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에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지옥 불못에 떨어지려고 하는 영혼을 붙잡아서 낙원으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이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하늘과 땅, 땅과 하늘에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 없어요. 이 영광스럽고 벅차고 가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들 인간들에게만 하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천사는 그저 멀리서 부러운 눈으로 흠모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있지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힘써 일하세. 주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예, 천사도 흠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일은 의무가 아닙니다. 특혜입니다. 특권입니다. 영광입니다. 또 하나, 왜 이번에는 사도 베드로를 들었었을까 하는 질문도 해보십시다. 우리 지난번에는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 집사를 들어서 광야로 내려가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도입니다. 이번에는 사도 베드로를 들었습니다. 왜 이번에는 사도였을까?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한번 해봄직도 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의 경우는 그 전도받은 내시가 전도받은 후에 자기 나라인 에티오피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경우는 전도받은 그 사람이 계속 이스라엘 땅에 주둔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인입니다. 로마 사람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하면 로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일 빌립 집사가 이방인이요 로마 사람인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시끄러웠을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했는데도 시끄러웠는데 11장에 나오죠. 빌립 집사 편에 서는 사람, 빌립 집사 반대편에 서는 사람 참 교회가 시끄러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입니다. 이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워졌을 때에 베드로는 간단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말을 듣고서 교회가 잠잠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섬세하세요. 주님이 이렇게 세심하십니다. 이 경우에는 집사를 들어서시고 다음에는 사도를 들어서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 생각하면요, 우리 걱정 아마 99%는 다 내려놓아도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이가 알아서 하십니다. 요파에 내려온 고넬료의 사람들은 모두 세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인이고 한 사람은 고넬료의 부하였습니다. 모두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는 남자가 최소한 다섯 사람이 함께 묵었습니다. 사도 베드로, 무두장이 시몬, 고넬료의 하인 두 사람, 그리고 고넬료의 부하 한 사람, 이렇게 다섯 사람이 한 집에 그때 묵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섯 사람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사도이고 한 사람은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소가죽 벗겨 먹고 사는 놈이라고 천대하고 멸시받았던 이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 그리고 한 사람은 백부장 고넬료의 부하, 그리고 두 사람은 평민 하인들입니다. 이 참으로 별난 사람들이 다 모이지 않았습니까? 도무지 어느 모로 보나 조합이 안 되고요. 궁합이 맞지 않는 사람들,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다섯 사람, 이날 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편안하게 묵었다는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 같은 집에서라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고대 광실은 아니에요. 위로 올라갈수록 마음이 더 불편해지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우리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모두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무두장이 집의 다섯 사람,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이 다섯 사람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까 2부 예배에서는 그랬어요. 목장 모임들이 있는 오늘이기 때문에 우리 자원목자들은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다 선포하라고, 모이는 곳곳마다 우리 목장은 무두장이 집이다 하고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이튿날 베드로 일행이 가이사라의 고넬료 집으로 향했습니다. 함께 간 사람이 베드로 자신을 포함해서 10명이었습니다. 고넬료가 보내온 사람 3사람, 베드로, 그리고 요파에서 예수 믿고 사는 유대인 신자 6사람, 이렇게 10명이 함께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베드로에게 붙여서 올라가게 해주셨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똑똑히 보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붙여주신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역사적인 일이에요. 이 일은 참으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고넬료가 예수 믿게 되면요, 로마인으로서는 첫 신자가 되는 겁니다. 이방인으로서의 첫 신자가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이제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남은 것은 땅끝까지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넬료가 예수 믿게 되면 땅끝까지라는 말씀의 첫 발걸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일은 참으로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베드로에게 붙여주신 것만 같습니다. 마침내 가이사라의 고넬료 집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와보니 과연 고넬료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이고 유대인들로부터도 칭찬 많이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에 모두가 다 경청하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그 앞에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씀도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과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본 바탕이 다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하지만 그 마음 바탕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가 있는데 고넬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해도 마음 바탕에는 항상 두려운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두려움 중에 제일 큰 두려움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고넬료는 아직 해결을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문제를 해결을 본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도 슬픈 일이 일어나고 아픈 일도 많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문제, 이 문제만은 해결을 받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이가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이 문제는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하지만 우리 마음 밑바탕에는 평화가 있어요. 평화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경외를 해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서 경외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좋아서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비유컨대 달무리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무리 있지 않습니까? 달이 있는데 달을 보아야 하는데 달을 빙빙 둘러싸고 있는 달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달무리를 보는 게 아니고 달 그 자체를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달이 있다는 건 아는데 달무리만 보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훌륭한 사람들 가운데도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이런 분이 혹 계실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조금만 더 나가면, 조금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나가면 달 그 자체를 볼 수 있는데 끝내 더 나아가질 못해서 달 주변을 맴맴도는 달무리 같은 분이 혹시 우리 교회도 계실까 봐 좀 염려가 돼요. 여러분, 오늘 고넬료가 끝내 달무리 인생으로 살다가 끝이 났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넬료는 달을 만납니다. 더 이상 달무리 인생이 아니에요. 그 달 자체를 만나게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일행 10명이 마침내 고넬료 집 안에 들어섰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터부시했던 고넬료 집 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가 보니 먼저 고넬료부터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지어 절까지였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서시오. 나도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베드로의 어떤 겸손 정도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겸손에서 나온 말씀이요. 영적 권위도 이만 있는 거 많은 것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봐요. 그 당시에 고넬료 집에 유대인이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일이에요. 목사가 장기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에요. 얼마나 마음에 긴장이 있었겠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순간에 베드로도 긴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경계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편견이 여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나오는 이 낮은 자세, 이 자세를 보게 됐을 때 베드로 안에 있던 편견과 긴장감과 경계심도 많이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 다음 고넬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점점 편견에서 벗어나는 베드로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주 갈급한 눈으로 베드로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여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 외친 깨달았도다 유레카 이 말요,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거는 대단한 깨달음입니다. 뭘 깨달았는가 하면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누구든지 편견 없이 다 받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베드로의 가슴에 있었던 모든 편견도 다 사라졌을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요 자기 마음에 있는 편견 자기 힘으로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이 깨달아졌을 때만 이 편견들을 다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받으시고 그 사람도 받으시고 이민족 받으시고 전민족도 받으시고 이게 깨달아졌을 때만이 내 안에 있는 그 좁은 편견이 다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고넬료 앞에서 내가 깨달았도다 유레카 하면서 외쳤습니다. 이 순간 베드로 가슴 속에 있었던 모든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편견이 없어지면요 내가 제일 행복해요. 그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제일 행복합니다. 사물이든 사람이든 무슨 대상이든 그 대상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편견이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편치를 못하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 안에는 편견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요 그래도 우리 마음이 편견이 좀 사라지면서 평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도 받고 나도 받고 우리 모두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온해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날 고넬료에게 들려준 복음도 화평의 복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들려줬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하면서 쭉 들려줬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들려준 많은 말씀들이 있었다고 해도 다 잊어버려도 고넬료의 가슴에 가장 크게 또는 그 귀에 가장 크게 남았던 음성은 화평의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넬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평화였거든요. 평화의 복음. 하나님을 경외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 저변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항상 밑바닥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선행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위하여 그것들을 덮어버리고 더 구제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밑바닥에 흐르는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으니까 밑바닥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화평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화평의 복음을 들려준단 말이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 하면서 화평을 들려주었습니다. 틀림없이 화평의 복음, 이 말씀이 고넬료의 가슴에 가장 크게 남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화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담을 허물어 버리실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묵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저는 사도 바울을 또 묵상해 봅니다. 로마 감옥 안에서 이렇게 하신 우리 주님을 또 묵상하셨을 사도 바울을 또 묵상하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묵상했을 사도 바울을 우리도 묵상하는 것이죠. 원수된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 사람과 나를 하나로 만드사 한 새 사람을 지으셨도다 하면서 혼자서 그렇게 감격해 했을 사도 바울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록 감옥 안이었어도 사도 바울의 가슴속에 이런 말할 수 없는 peace, 이 화평이 차고 넘쳤을 거예요. 여러분, 둘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도저히 조합이 안 되는 둘을 하나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뿐이에요. 그 몸을 허시고 둘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물어 버리시면서 둘을 하나로 만들으셨습니다. 이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해준 화평의 복음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느니라. 여러분, 죄사함을 받지를 못해서 마음의 깊은 곳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선행을 해도 두렵고요. 구제를 해도 두렵고.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칭찬하면 더 두렵고.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죄사함을 받지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재판장이신 그분 앞에서 내가 지은 죄, 나만 아는 죄,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항상 밑바닥에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화평의 복음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 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끝내어서 기쁜 소식입니다. 여기까지 베드로가 들려주었을 때 고넬료 가정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임해 주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아직 다 끝내지도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고넬료의 가정 위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하나님이 유대인인 우리들에게도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들 이방인들에게도 선물을 주셨다라고 감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고 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만이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우리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전도라는 것도 우리 마음에 이런 편견이 없어질 때만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지난번처럼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또 보니 고넬료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베드로의 가슴에 있는 편견이 사라진 후에야 베드로 일행은 전도 대상자인 고넬료 쪽을 향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그 다섯 사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무도장이 집에 묵었던 다섯 사람. 멸시받고 천대받은 하층민이었던 무도장이 시몬, 고넬료의 부하, 그리고 하인 두 사람, 사도 베드로. 어떤 면으로 보나 하나 되기 힘들어 보이는 다섯 사람이 그렇게 함께 하룻밤을 묵으면서 화평을 맛본 후에야 고넬료 가정을 향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화평을 누려본 자만이 남들에게 화평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고넬료 같은 대상자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전도 대상자가 없어서 문제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요. 우리가 준비되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준비라고 하는 것이 전도 폭발과 같은 무슨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훈련이 아닙니다. 우리 가슴에 화평의 복음이 회복되는 것이 최고의 준비입니다. 옥중에서 주님의 화평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화평으로 인하여 그토록 한없이 행복해 하셨을 사도 바울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면서 그 주님의 화평의 역사라 묵상했던 그 사도 바울,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화평할 수 있었던 그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묵상하면 반드시 화평이 찾아옵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화평이 넘치게 될 때 밖을 향하여 그 화평 우리도 나누어 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죠. 예수 결박 푸셨도다.